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침에 이것을 들으시거나 가족들과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들으시거나 여러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일들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같이 예배를 볼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같이 인류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였던 사도행전 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들이 인간의 역사를 영원히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우리가 이것을 같이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찬양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이 의미하는 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세계가 거꾸로 뒤집어졌을 때 5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과 유월절 사이에는 이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당시에도 있었을 것이며 그 당시에 자신들의 의견을 공식화했을 것입니다. 오순절에 거기에는 성령과 바람과 방언이 있었습니다. 성령은 돌진하는 바람 소리 왔고 불의 방언이 신자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창세기 때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것처럼 이 영이 이제 새로운 창조의 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불의 방언은 성막이든 성전이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혀, 분산 반전이고 창세기 11장과 베벨탑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으고 이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국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번 주에 불의 목사님이 설교를 들은 후에 우리에게는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 바람, 방언.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일 것이라는 것이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응답은 사람들의 저와 사람들을 밑으로 낮추게 본 그런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과 같은 축제일에 유대인들은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런 시간에 술에 취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그룹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금식을 고수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술 취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낮추어서 말한 것입니다. 이들을 낮추어서 생각하는 것은 이들이 어디에서 왔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고대 세계는 인종과 계급에 의해 분열되어 있습니다. 특정 민족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없는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같은 민족 그룹 안에서도 계급이 있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명예와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향한 군중의 반응은 호기심이나 조롱이었습니다. 이것들은 항상 예수님이 관찰된 역사에 대한 반응일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캐릭터를 그 사람들의 성격을 닫고 사람들의 호기심의 질문에 대답한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두 번째 응답은 이것은 당신이 기다리고 있던 순간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놓쳤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길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볼 시간이 없지만 여기서 두 가지 큰 아이디어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비도의 좋은 점은 비도를 보면서 설교를 스탑할 수 있고 긴 성경 구절이면 잠깐 정지해서 볼 수 있는 이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러분이 혼자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의 눈을 감으시고 제가 읽을 때 읽는 것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것이 길지만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하는 말을 전체를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혼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날에는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울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화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서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았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29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 일을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희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잠깐 쉬었다가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들은 성경에는 많은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잠깐 쉬었다가 숨을 깊게 쉬시고 그 다음에 다시 들으셔도 됩니다. 여기 36절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 성경을 읽을 때 2000년에 쓴 것이라 어떤 느낌으로 말한 건지 궁금합니다. 열정적으로 설득하는 느낌으로 말했는지 아니면 부드럽고 확고한 방법으로 말했는지 아니면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가 가성스럽거나 무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유와 이해의 소망이 담긴 진실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예언적 역사를 더 잘 이해했습니다. 바울이 구약에 나오는 한 구절을 말하면 그들은 아마도 책 전체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라비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때는 한 구절을 말하면 듣는 사람은 전체의 맥락을 기억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엘서는 짧지만 1세기 유태인의 마음에는 매우 영향력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안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여호와의 날은 둘이 있었습니다. 둘 다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에 맞서섰던 과거 사건들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미래에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악을 물리치시고 세상을 구할 시간을 표현했습니다. 요엘은 과거와 미래의 사건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것은 재앙의 재앙이 이 세상에서 악을 대항하여 정의를 가져오는 것이며 이때 이스라엘을 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엘은 장로를 부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인 중 하나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요엘 22장 13절을 보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서 벗어나기 위한 외부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깊은 마음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선과 악에서 우리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에 악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하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힐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분노가 느리시고 사랑이 가득합니다라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진노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있어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용한 한 구절의 문맥입니다. 요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개하는 마음에 응답하여 회복, 힐링, 화합의 희망을 가져오는 미래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말한 것은 세상의 악과 부당한 것들에 대하시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과 황폐한 땅을 복원하고 모든 창조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 본문을 이용할 때 주님이 날이 왔지만 놓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다윗과 요엘의 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글을 이용할 때 예수 우리 구세주가 왕이시고 구세주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예언됐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세상의 악과 부당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악과 부당을 지신 모든 것을 흡수하고 같은 용어로 그것을 반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으로 인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우리 안에 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이것을 요약하여서 말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전에 예언했던 것들이 여기 현실화됐고 모든 것들이 모두 새롭게 됐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37절과 4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은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장을 저번 주에 봤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을 보면은 1장의 기적적인 힘의 만남은 군중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군중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알았을 때 그들의 심장을 찢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른 질문을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으로 질문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모으신 것을 우리는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한 가족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또한 이 부패한 세대에부터 자신을 구하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도망치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읽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의 말을 따르면 베드로는 이 세상에 손상되었고 그리고 부수어졌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목적과 인도에 따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해야겠다는 그런 말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볼 때 베드로는 제국을 탈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 왕국의 시민으로 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일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림을 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고 일과 기도에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쌓았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때 여기 슬라이드를 보면은 그들은 신학적이고 관계적인 것에 깊이 헌신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한쪽 또는 다른 쪽으로 오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정확하지만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서로 따뜻한 느낌을 공유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자유와 진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의 사람들은 독서, 공부, 레슬링, 시간을 보내고 매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관계가 깊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양하고 갈등과 문제와 문제를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통해 서로에게 헌신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 서로 도우며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면은 그들의 마음 믿음을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관점에서 더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우리는 독립성, 자유성 및 개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나라고 표현하고 싶어하고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COVID-19과 같이 있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진실 말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각 행동은 우리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권리가 침해당하고 느꼈을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어디 누군가가 축복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읽으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쉐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보다 더 깊이 실제로 우리는 신체의 일부라는 말을 듣습니다. 현실로 우리는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공유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이것이 지속될 때 세상의 유일한 경제 현실이 영원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이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가 얻는 것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에 매우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도 스스로 그것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모든 이야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제자들은 인생을 공유했습니다. 신앙과 실패, 필요한 경우 모든 성공이 아닌 것과 그리고 운, 그들은 의도적으로 서로를 깊이 돌보았습니다. 만일 우리의 초가분에 대한 질문이 내게 어떻게 있으면 내가 더 어떻게 벌을 수 있을까? 대신에 누가 이것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이것을 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할 때 우리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종류의 삶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부가 되라고 부르시는 삶의 종류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삶의 종류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서기 1605년에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휩쓸었습니다. 그 후 1년의 전염병이 따랐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 없이 그들이 멈출 수 있다는 희망은 없었습니다. 전염병은 도시와 농촌 지역을 휩쓸고 가족과 도시 국가를 파괴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물리적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는 믿음의 증인이라는 것이 달랐습니다. 역사가 윌리엄 맥닐은 당시를 되돌아보면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누렸던 이 점은 그들의 믿음이 갑작스럽고 놀라운 죽음 속에서도 삶을 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생존자의 산산조각 남은 사람조차 따뜻하고 즉각적인 치유를 천국의 비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사고와 어려움에 처한 때에 철저히 적응할 느낌을 갖고 질병과 폭력적인 죽음의 앞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역사적 기록에서 아는 것은 이러한 신자들은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삶을 이해하기 쉽지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고 힘이 있고 뜻이 있어서 가장 어려운 환경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세계 유행병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워십하고 우리가 축복기도로 오늘 예배를 끝내겠습니다.